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로 구약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요즘에는 아마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을 많이 날렸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면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연을 만들어서 날리는데 주로 여러분 가을의 연이라고 아십니까? 꼬리가 길고 머리가 조그맣고 하늘 높이 잘 날아가는 가을의 연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방패 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방패 연은 만드는 것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정교해야 되고요. 날려보면은 주로 한쪽 방향으로 빙빙 도는 것을 잘합니다. 무게의 균형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른쪽으로 빙빙 돌면은 그러면은 방패연을 다시 내려서 왼쪽에다가 조그만 꼬리 하나를 붙여줍니다. 무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꼬리 하나 붙였다고 해서 방패연이 이상하게도 하늘 높이 잘 날아서 올라가죠. 꼬리 하나가 연을 연두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조그만 조치 하나가 우리 인생을 날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죠. 이 감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로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은 아마 답을 하기에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속에는 기쁨이 묻어나오고 있죠. 원망과 불평은 감사할 때 그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곧 기쁨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기쁨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뜻을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우리 가운데에서 즐거이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환경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때 성도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성도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도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있죠. 형들이 너를 팔았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꿈이 있지 않느냐. 그 꿈, 곡식단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 꿈, 즉 곡식으로 인해서, 이 곡물로 인해서 형들이 너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꿈을 내가 이루어주기 위해서 너를 내가 애굽 땅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그는 감사했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지도하셔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고,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도하셔서 반드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절이죠.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씩 꼭 내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절기가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맥주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가 다 감사하는 절기죠. 유월절은 연초에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탄의 노예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은 연중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곡식을 거두면서, 이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죠. 맥주절은 또 이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또는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가서 드리는 감사 절기죠.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저장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인생의 맨 마지막에 천국에 알곡 신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한 것과,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연초와 연중과 연말에 주시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서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감사해야 되고 평생토록 감사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한 번 더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이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광야 가운데 40년간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셔야 할 모든 것들 내가 다 너에게 공급을 하면서 인도해 온 이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때로는 불뱀과 전갈이 나타나서 물었고 그리고 광야길 걸어가면서 다 죽었다는 이것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신명기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꼽아보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꼽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모여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된다,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환경과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환경들을 보면은 불평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먼저 곱씹어보면서 꼽아보면서 그걸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굶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길중에 노중에 쓰러질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많이 당황했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한 아이가 떡 다섯 개와 생선 조그망 두 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거기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입도 마르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아마 우리들 중에서는 제일로 힘든 분이 예수님이실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조그만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아들에게 손에 들려서 예수님 갖다 드리라고, 예수님이 제일 힘드실 거니까 이거 드리라고 해서 이 아이가 그걸 조그만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드시라고 가지고 온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여기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드렸죠. 그 자리에는 장정만 5천 명이고 그 장정을 따라온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적어도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베세다 들녘에 앉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500여는 아무것도 아니죠. 한 사람 배를 채우기에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양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이 떡을 다 나누어 주었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차게 거두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일부러 늦게 가신 겁니다. 시체가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자리, 다들 가족들이 모여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놓으라.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면서 그 앞에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제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유심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곳에 가서 감사 기도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을 가셨고 술을 다하시고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유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유족분들은 그 마음이 쓰라리고 힘들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잘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있고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시고서는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을 하셨죠. 죽음을 이기고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다니엘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30일 동안 딱 30일 만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고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의인을 찍으면은 왕도 변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죠. 이 세 사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죠. 우리는 보통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먼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감사가 선행되는 것이 비결이죠. 나사로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을 한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제서야 뒤늦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를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죠. 지금 상황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적은 감사를 따라옵니다.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것 이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잘되는 것이죠.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진실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죠. 감사함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뒤따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때로 살다가 보면은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시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선택하신 도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락을 하신 환경이고 그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시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성도의 삶을 정말로 성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휘트빌에 한인 목회를 하는 한 안남웅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안남웅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목회를 하다가 정말로 어려웠는데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고 내 가정에서 감사를 했더니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간증하며 다니는 목사님입니다. 휘트빌은 군사도시입니다. 그래서 직업 군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주한미군으로 대한민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곳에서 한국 여인과 여성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을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한국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가 못하죠. 이혼당하고 버림당하고 술집을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성격이 그래서 모가 많이 나 있고 험한 인생을 살아온 이런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 분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왕 언니라고 불리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 명의 목회자를 쫓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화려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왕 언니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안 목사님이 그 교회 갔을 때에 이 권사님과 사이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안 목사님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지만은 이 왕 언니 권사님은 막무가내였고 그 손을 매섭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막가파식 왕 언니로 인해서 안 목사님은 심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았습니다. 자다가도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최종적으로 선포를 하기로 떠나기로 그렇게 하고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금식하던 마지막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왜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느냐? 왜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안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도들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미국 목사님인데 책을 썼죠. 이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기록을 하면서 목사님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교회도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왕 언니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으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100가지를 한번 기록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종이에다가 끙끙거리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이나 기록을 했는데 50가지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아도 별 감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찢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100가지를 한번 채워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100가지를 써내려가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쓰다가 보니까 아, 이 왕언니도 좋은 면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나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왜 미워했을까? 늘 안 좋은 면만 바라보다가 보니까 자꾸만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랬었는데 좋은 면을 자꾸 찾으면서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기록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고를 끓이면 진국이 나오죠. 50가지 이후부터 진국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아, 이분이 정말로 좋은 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너무나 좋은 분이었구나. 그래서 100가지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100가지를 다 완성한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편지지에 넣어서 왕 언니 권사님의 집에 가서 그 새벽녘에 가서 문 앞에다 꽂아놓고 왔습니다. 주일날 안 목사님과 이 왕 언니 권사님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왕 언니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저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 제목이라니요. 아침에 목사님의 그 편지를 읽고 출근을 하다가 눈물이 흘려서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 언니와 목사님이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소통 불가의 이 왕 언니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100가지 감사 덕분이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경험을 하고서는 조금 더 다른 곳에다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에 접목을 했습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감사해야 될 것 100가지를, 또 딸이 있었는데 딸이 6학년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영어도 잘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딸아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걱정이 되었는데 그 딸을 보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씩 찾아서 100가지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어가면서 딸에게 그 아버지가 적은 그 감사 제목들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그동안의 언어폭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고, 왜 친구들과 잘 사귀지를 못하냐고 책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딸아이는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더 친구들과 사귀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딸을 보면서 우리 딸에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이런 좋은 면들이 있었구나 하나씩 적어서 딸에게 읽어주니까 딸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딸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모든 학생들이 받고 싶어하는 빌 게이츠 장학금,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그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 지역 신문에 얼굴을 올리고 5월에 메이퀸이 되고 감사를 하면서부터 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딸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에 들어가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에서 최고 과정, 최고 경영자 코스를 거친 후에 미국 정부에서 고위급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사육감을 데려왔는데 그 동네에 해병대원 한 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미국의 직업군인들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해병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 딸이 자신은 박사학위를 받고 앞날이 창창한데 해병대원을 한 명 사위로 삼겠다고 남편으로 삼겠다고 데리고 왔으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벌럭 질렀습니다. 안 된다고. 장래성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그래서 딸이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은 장래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대학은 졸업을 해야지. 포기를 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 말에 이 해병대원이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주립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우리 집에 와서 한 달간 훈련을 좀 받으라고. 그리고는 집에 와서 감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감사 훈련을 시키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을 하라고 하는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네 사위 될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뛰쳐나와서 입대를 한 집을 찾아가지 않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100가지 아버지의 좋은 점들을 찾아서 100가지를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었구나. 안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좋은 것을 보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잠재력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외무고시를 치르면서 기적적으로 합격을 하죠. 미국에서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세 가지 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변호사, 판검사, 의사, 그리고 외교관이라고 그럽니다. 의사와 판검사는 공부를 잘하면 됩니다. 나 외교관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인품을 보고 키도 보고 인물도 보고 됨됨이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미국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떨어짐이 없어야 특출해야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바로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사를 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서부터 좋은 면을 찾아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이들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이분은 목회에서 실패했을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이 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회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끈질기게 감사하기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 해병대원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쾌락을 취하면서 그의 인생은 낙오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서부터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100가지 감사 제목을 기업에 적용을 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포항의 포스코 ICT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감사운동을 받아들여서 사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먼저 10가지 감사 조건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직원들이 다 아침에 올 때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와서 서로 감사의 조건들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모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하는데 이 회사 직원들은 모여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서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 가지를 찾아와서 서로 나누다가 보니까 이 직원들의 마음이 관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너그러워지고 창의적인 그러한 직원들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87%나 올라가는 이런 기적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회사 직원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 중에 한 명은 피부염을 앓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찾아서 열 가지를 기록을 하면서 나누다가 보니까 5일째 되던 날에 그 피부염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이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면 이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의 길을 지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고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은혜가 이 감사 하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시와 같은 이웃도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끈질기게 감사하라.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때 기적도 따라오고 행복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지도하심도 있고 그래서 끈질기게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